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14대 왕이었던 이 선조 때 일입니다. 이 선조가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오르던 길이었는데 음식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신하들이 맛이 기가 막힌 이 생선 요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생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그 생선의 이름이 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조 왕은 그 생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맛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생선인데, 그래서 그 생선의 이름을 은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왜구가 물러난 뒤에 선조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맛있게 먹었던 이 생선이 생각이 나서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은어를 반찬으로 올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맛이 예전과 다른 거예요. 이미 진수성찬으로 그렇게 입맛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도로묵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로묵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루묵입니다. 이 도루묵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 나가다가 중도에 일을 그르쳐서 원상태가 되었을 때 도루묵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을 씁니다. 2023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2월달입니다. 여러분 계획하신 일, 또 하나님 앞에서 품으신 그런 또 다짐들, 이런 것들이 도루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용들 여러분 신실하게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성예배 설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만인데 시리즈 세 번째 설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최세나 목사님 팬이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수요 여성예배 하시는 것도 보면 시리즈를 너무 잘 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 제가 이 제목을 받고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잠언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언 10장부터는 조금 어조가 달라집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10장부터는 어떤 일정한 문맥이 없이 체계 없이 어떤 경험에서 깨닫고 관찰한 내용들을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1장부터 9장까지는 훈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장부터 그 이유는 금언, 세잉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인간의 삶에 통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의로운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의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장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해도 보시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 잠언 10장 이후에 특징이 나타나는데 무슨 특징이냐면 대조되는 말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10장 이후에 그런 말들이 375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지혜 미련한 자, 의인, 악인, 정직한 자, 불의한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이렇게 해서 대조가 되는 개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직입니다. 정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레위기 19장 36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6절을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 공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체데크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영어로 honest라는 말이에요. 정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신명기 25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이 말도 역시 이 정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체데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아까 우리 찬양 선곡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공의라는 말, 정의라는 말 뿐만 아니라 정직한, 인간관계에서 정직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체데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체데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정직하다라는 말을 정말 듣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정직한 사람의 소식은 나오지 않아요. 거의 거짓되고 사기치고 비싸게 팔고 거짓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다윗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이와 몸무게를 속인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떠세요? 네, 속인 적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 딸도 제가 물어보면 속여요. 네, 저희 딸도 이제 되게 그런 게 이제 민감해가지고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조금 더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시험 볼 때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하시는 거 이렇게 곁눈질하고 이렇게 볼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경쟁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공정하게 경쟁만 하셨습니까? 어떤 여러분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떳떳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정직한 추를,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을 읽어가다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이따가 여러분 나누실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것일까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여러분 거짓되이 행동하고 그렇게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거짓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사자와 생쥐 우화를 아시죠? 이 생쥐가 사자 앞을 지나갑니다. 사자 앞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자 앞을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사자가 그 모습을 보고 생쥐를 잡았어요. 너 여기 왜 앞을 지나가느냐 그랬더니 생쥐가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먹지를 못해서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선한 사자죠. 근데 어느 날 사자가 사냥에 실패해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생쥐가 지나갑니다. 아, 나를 봐줄 줄 알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자가 생쥐를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자는 악한 사자가 됩니까? 아까는 분명히 선한 사자였는데 배고파가지고 그 생쥐를 잡아먹으면 악한 사자가 됩니까? 이 선과 악의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를 역임하셨던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을 두 권을 추천하셨는데 이 추천사를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두 권의 책을 소개하셨는데요. 첫 번째 책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프란스 드 발이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 하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는 행동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번식하려면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나에게 유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학자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영장류가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 영장류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원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진짜 타고나는 것 같다고. 뭘 타고나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오자마자 이유도 없이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 괴롭히고 눈물 짜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은 역시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이기적인 것과 유전적인 것과 행동적인 것을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행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절히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관점을, 유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이기적이겠지만 그러나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은요, 휴먼 카인드라고 하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리트거르 브레이만이라는 이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행동 경제학자들이 30년간 온갖 실험을 다 하면서 결론을 내린 건데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타적인 사람. 뼛속부터 이타적인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방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사위가 중국 사람인데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한 20% 30%는 그냥 남에게 떼어주려고 아예 그냥 돈을 그렇게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대요. 뼛속부터 정말 이타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사람.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가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30년 동안 행동경제학과 교수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연구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뼛속부터 이타적이고 뼛속부터 이기적인 사람은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최재천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요. 보응적 인간, 호혜적 인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내 것만 챙기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평소에도 천사이십니까? 저도 제 거 잘 챙겨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남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때가 많은 그런 호혜적인 인간, 보응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IMF 때 나라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막 금팔찌 가져오고요, 목걸이 가져오고,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2007년도인가요? 여러분,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서 이 수건, 수건들 왕창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돌 하나하나씩 기름때를 닦았어요. 세계 어느 민족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전국에서 그냥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지만 그러나 주변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는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의 분위기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런 정직한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손해도 보고 좀 정직하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세상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십시오. 교인인데도 거짓말하네, 교인인데도 저렇게 사기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나도 그러면 내 거 챙겨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정직하게 장사를 하신다고 제가 신방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이윤도 많이 남기고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모임에 가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나눴대요. 그랬더니 거기 사업하신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라고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이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 세상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너무 세상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커 보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쉽게 거짓을 행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동적인 관점에서라도 저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이는 것은 세상밖에 없으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들에 열광하며 살자고 합니다.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속임수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에서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노아에게 홍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홍수가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순모임을 갔더니 거기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디즈니가 이번에 100주년을 맞이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창립자인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디즈니 월드 개막식에서 어떤 분이 축사를 하면서 이 월트 디즈니 씨가 이 광경을 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등단한 이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이 유명한 답사를 남깁니다. 조금 전 축사를 하신 분이 제 남편에 대해서 말한 것 중에 한 가지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분은 저희 남편이 개막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아쉽다고 하셨는데 제 남편은 이미 그것을 보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어떤 분께서 이 식당에 가서 가족들이 좀 외식을 하라고 기프트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액수에 맞춰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 계산서를 딱 주는데 돈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맞춰서 시켰는데 너무나 이렇게 이 금액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운터에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먹었는데 돈이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랬더니 계산해 보더니 아 그러네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빠뜨린 거를 거기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언니 팁을 챙겨야지. 그러더니 거기다가 또 팁을 20%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기프트카드를 다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제가 물론 뭐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으려고 한 거는 아닌데 그런데 너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서는 다 저렇게 자기 욕심을 챙기는데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나도 그러면 모른 척하고 아싸 오늘 돈 벌었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던 간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직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저항과 수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참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수용은 세상 속에 들어가는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해 있지만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것,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이 저항과 수용의 경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운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무엇을 저항하는가? 11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말은 한자로 정성 성자의 열매 실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반응이 오지 않아요.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횟수를 늘려가는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이 조금씩 보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정직의 성실을 이 정직함의 성실을 우리 삶에 한번 여러분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우리 삶에 한번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다고 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요즘 보니까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한국이 이혼율이 세계에서 최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모든 이혼은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자 목사님 아니면 주례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셨죠.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부여하거나 가난하거나 병이 있거나 건강하건 간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저는 네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주례자 목사님이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다시 크게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네 그랬더니 소리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더 크게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제 머리가 팥뿌리가 되려면 아직 시간은 더 있는 것 같은데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약속한 것이 부부간에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도가 정말 정직한가? 내가 다른 의도로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의 동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지난번 이 새벽에 나눴던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시편 25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14절 15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4절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와 친밀했던 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봤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주인집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달콤한 제안을 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초라한 감옥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한 자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 이 주인집 여인은 얼마나 피부관리를 했겠어요? 얼마나 비단을 칭칭 감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조건이 좋아 보였겠어요? 그렇지만 친밀한 자에게 주시는 그 영안의 축복을 가지고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죄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공평한 주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정직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직을 행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